지난 주일 우리는 새 생명 전도 잔치를 선포하면서 다육이를 키우고 돌보듯이 태신자 한 영혼을 마음에 품을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 중에 대신방이 있어서 가정들을 방문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 가정에 놓여져 있는 다육이가 제 것보다 예쁜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된 건가? 내 것만 좀 하층의 다육이를 준 건가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유가 있었어요. 뭘까요? 화분이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나눠진 것을 빼다가 다른 예쁜 화분에 넣거나 아니면 그 화분을 집 안에 있는 큰 화분이나 컵에 담은 거예요. 그러니까 더 예뻐 보였어요. 그래서 저것을 본 이후로 즉시 와서 저도 컵에다가 그 화분을 담았습니다. 그 중에는 그 이름표에 담겨진 그 태신자의 성함에 이미 태신자의 이름을 쓴 그러한 가정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태신자를 작정하는 그 모습을 보며 저의 마음이 너무나 기뻤고 제 마음이 그러한데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우리 성도님을 자랑스럽게 생각할지를 생각하며 마음에 힘이 되었던 신방의 순간이었습니다. 오늘은 뭐가 있죠? 예배 후에 단기 선교를 위한 먹거리 장터입니다. 이 먹거리 장터는 단순히 음식을 먹고 즐기는 시간만 아닙니다. 단기 선교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새생명 전도잔치를 선포하면서 우리 주변의 영혼들을 돌보는 시간을 가졌고 또한 오늘은 단기 선교, 타 문화권, 외국에 나가서 그 영혼들을 향하는 모습을 우리는 지금 나눕니다. 전도와 선교는 영혼 구원의 측면에서는 동일한 것입니다. 오늘 시편 151편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영혼 구원의 소중한 덕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요셉을 우리가 볼 텐데요. 요셉의 삶은 환난과 또한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형들에게 죽을 뻔했고 또한 그들에게 팔려서 애굽의 노예가 되었죠. 보디발의 집에서 어느 정도 인정받고 열심으로 일을 하는데 모함을 받음으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 감옥에 갇혀 있는 모습이 18절에 나오는데요.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이 착고라는 것은 이 발목을 꽉 잡고 묶음으로 움직이지 못하게 만드는 철로 만든 고문 도구입니다. 모든 죄수가 다 착고를 차는 건 아니에요. 죄가 경미한 큰 죄가 아닌 사람들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었어요. 지금 이 요셉이 머물러 있는, 갇혀 있는 감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습니다. 반역죄, 왕을 살해하려는 혐의, 즉 중범죄를 저지른 왕실과 관련된 자들이 가는 그 감옥이 바로 여기였어요. 요셉은 이 보디발, 고위 관리의 가정을 파괴하려는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물론 모함이었죠. 지금 이 왕의 죄수의 감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발은 착고를 차고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여기서 이 몸이라는 네페쉬의 히브리어는 몸도 되지만 목도 됩니다. 자, 보시기 바랍니다. 쇠사슬이 목에 걸려 있어요. 숨을 쉴 때마다 그 쇠사슬이 목을 짓누르는 고통의 순간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요셉의 스토리는 몇십 번 혹은 수백 번 들었기 때문에 야, 참 삶이 너무나 파란만장하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시간에 저 요셉을 성경에 나오는 인물로만 여기지 않고 마치 내가 요셉이라면 내가 저 감옥에 똑같이 저 모습으로 있는다면 내 마음은 어떠할까? 지금 요셉은 참담한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제가 지난 5월에 유럽 선교대회 때문에 체코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비행기를 타고 오는데 14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저는 비행기를 제법 많이 탔던 사람이라서 뭐 그저 의례히 타는 한 비행기였습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한 중간쯤 앞으로 6, 7시간을 더 갈 텐데 갑갑한, 답답한 느낌이 확 올라왔어요. 가슴이 꽉 막히는 듯한 그러한 심정이었어요. 야, 이러한 상태가 계속되고 반복될 경우 폐쇄 공포증 혹은 공황장애가 이러한 느낌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도 비행기입니다. 조금 몇 시간만 참으면 이 비행기를 벗어날 수 있어요. 그리고 너무나 힘들면은 일어나서 비행기의 복도를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감옥이라면 내 힘으로 이 착고와 쇠사슬을 끊어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차라리 내가 죽을 죄를 져서 이 감옥에 있는다면 덜 억울할 것 같아요. 하지만 모함을 받아서 억울한 죄살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 예를 들어 6개월 후에 풀려난다. 그러면 그것도 견딜 수 있습니다. 언제 풀려날지를 몰라요. 당시에 이 고대 법률로는 사형을 당할 수도 있는 범죄 행위였습니다. 미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미치지 않는 것이 도리어 이상할 정도의 상황 아니겠습니까? 요셉이 훌륭한 신앙의 사람이긴 했지만 그의 마음은 깊은 고뇌 속에 잠겨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주인의 유혹을 뿌리치고 믿음으로 나아갔는데 그 결과가 이 차디찬 감옥입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그는 처절한 고통의 눈물을 매 순간 매일마다 흘렸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요셉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참담한 감옥에서 우리 창세기 39장 23절에 그는 형통의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이 요셉의 형통은 상황의 형통이 아니라 임재의 형통이었습니다. 임재의 형통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증거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시점이 중요합니다. 지금 이 요셉의 고백, 믿음, 확신은 감옥에 있을 때. 자, 적어도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은 감옥에서 벗어나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내가 형통해졌더라 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제가 요셉이었다면 하나님, 형통이요? 지금 폭삭망해도 이렇게 망할 수 없는 이 상황에서 어찌 형통을 저에게 말씀합니까? 하지만 저와는 달리 요셉은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로 문제가 해결되어진 상황의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께서는 이 감옥에서도 나와 함께하신다. 착고로 인하여 내 발목이 묶였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묶여지지 않는다. 요셉에게 있어서 인생의 가장 어려운 감옥의 시간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삼아 그 모든 사람을 구원하게 만든 영적인 그릇으로 만드는 하나님의 방법이었던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제2가정 여러분, 고난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교만을 깨쳐버리고 하나님께로 더욱더 나아가고 의지하게 만들도록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지금 고난의 항복판에 서 있다고 느끼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방관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입니다. 고난 속에서 눈물지며 애통의 시간을 보낼 때 하나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형통은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아무런 걱정, 근심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감옥 속에 찾아오셔서 그 쇠사슬을 함께 짊어지시는 그 손을 우리에게 내미십니다. 그 손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임재의 은혜를 마음속에 의지하고 믿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메시지는 이 고난을 통한 위로에서만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은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복음 전파의 보내심의 메시지로 나아갑니다. 본문 17절에서 요셉의 억울하고 참혹한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시각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아멘. 요셉이 종으로 팔린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 형들로 인하여 종으로 팔렸지만 그보다 그가 하나님이 한 사람을 요셉을 애굽으로 구원의 은총을 실행할 수 있도록 선교사로 파송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애굽 왕은 7년 동안 풍족한 풍년을 거두고 7년 동안 곤고한 곡식의 어려움을 겪는 꿈을 꿨습니다. 아무도 그 나라의 술사가 그 꿈을 해몽하지 못했고 결국 감옥에 있던 요셉이 나아가서 그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이어서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7년 동안 풍년의 시대에 곡식을 비축하여 가족은 물론 모든 애굽과 그 주변의 나라의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들어 미리 보내셔서 또한 복음의 전파자로 사용하는 데에는 특별한 방법을 동원하셨습니다. 보통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파송할 때 선교 훈련을 받고 그리고 교회에서 많은 이들의 격려와 기도 속에 파송을 하는 것인데 지금 요셉은 도리어 죽음의 위기, 형들로서부터의 배반,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 감옥 생활을 통하여 그 목적을 이루신 것입니다. 훗날 요셉은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있을 때 형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형들을 향하여 어떻게 나에게 이룰 수 있느냐, 그 보복과 복수의 행동을 보이지 않고 요셉은 45장 8절에서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오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억울하게 끌려간 그 애굽에서의 시간이 알고 보니 하나님의 파송이었습니다. 눈물의 그 애굽 땅 감옥에서의 장소가 요셉에게 그 하나님이 이루시는 선교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아, 대단하긴 한데 나하고는 좀 거리가 먼 이야기로 느끼십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당장 이 땅에서의 삶이 너무나 힘겹고 어려운데 요셉은 총리라도 됐죠. 그 선교사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너와 별 상관이 없어 보이네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요셉의 인생을 통하여 우리의 관점을 뒤바꿔 놓습니다. 아니다. 네가 재수가 없어서 그곳에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너를 미리 보내서 선교사의 역할을 감당케 하는 것이다. 오늘 주님의 음성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요 요청이요 또한 간청으로 받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왜 이 가정에 먼저 믿는 자로 삼으셨는가 하고 많은 사람 중에 나를 이 직장에, 이 학교에, 이 장소로 이끌어 주셨는가. 요셉을 통하여 그 모든 세상의 구원자로 이끌어 주시고 또한 애굽에서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며 영적으로 빈곤한 썩어져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을 구출하고 구원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습, 우리의 마음,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바로 미리 보낸 선교사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잘 아는 권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은 20살 때 결혼하셨는데 꿈이 많고 자신감이 넘쳤던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남편을 잘 못 만났어요. 남편과 성격이 너무나 달랐습니다. 요즘 같으면 이혼을 했을 법한데 자녀들 때문에 가정을 깨지 않고 또 남편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고 자녀들에게 올인한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결혼 10년쯤 됐을 때 교회를 나가게 되었어요. 난데없이 교회에 열심을 내고 있는 아내를 남편은 싫어했습니다. 교회에다가 또 돈을 바치는 그 모습에 핍박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그 권사님은 자녀들에게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아빠가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라. 한동안은 기도했지만 그 자녀가 생각할 때, 야, 우리 아버지는 씨알도 안 먹히는 분이구나. 도저히 교회 나올 분이 아니신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접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자녀 중에 하나가 목사 안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친구가 이런 얘기를 했대요. 야, 네 아들 목사 되는데 네가 걸림돌이 됐어야 되겠냐? 그 말에 그 아버지는 목사 안수 받기 2주일 전에 교회에 출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그 아들 목사는 인천 제2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 어머니를 통하여 우리 가정을 구원케 하시고 또 도저히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신앙을 가질 수도 없는 분을 이끌어주셔서 집사로 만들게 해주시고 또한 천국으로 이사를 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내 자녀와 가정을 살리기 위하여 내 이웃을 살리기 위하여 내 친구를 살리기 위하여 이 자리로 하나님이 미리 보내신 선교사로 자리로 이끌어 주셨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라도 내가 무슨 선교사입니까? 마음에 거부감 혹은 부담감을 느끼시거나 또는 다육이를 뭐 주면 이거 얼마나 된다고 이걸 주면서 뭐 태신자를 마음에 품으라고 하는 부담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선교사인가요? 그렇다면 제 마음속에 영혼에 대한 사랑을 품을 수 있는 소중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제가 품어야 할 영혼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입술, 우리의 육신을 어루만져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소중한 영혼을 품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을 향하여 요청합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내 아들아, 내가 내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으로 내몰면서까지 너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었는데 너는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려 하느냐? 이 물음에 여러분들은 어떠한 반응과 마음을 보이시겠습니까? 하나님, 알죠, 알죠. 하나님의 은혜가 과분한 거 압니다. 그런데 참 너무 힘들어요. 좀 숨 좀 돌이키고 지금 이 문제만 좀 해결되면 그때 선교사든 선교사 할아버지든 그 역할을 감당하면 안 될까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어쩌면 저는 조금 전에 말한 그 영역에 속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를 조금은 이쪽으로 이끌어 주셨어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이 말씀하고 묻습니다. 너는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려느냐? 그럴 때 주님, 제가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 말씀하시니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조금이라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조금씩이라도 조금이라도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이 먼저 보내신 한 영혼, 그 영혼은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의 가족이 아니라 내 부역의 구역장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그 한 영혼, 하나님이 먼저 보내신 가정으로 보내고 이웃으로 보내고 친구로 보낸 그 한 영혼이 바로 나임을 마음속에 품고 주님,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어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시사 소중한 이 선교의 사역 주님께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는 이번 여름과 가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확신하며 나아가는 우리 제2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네.